오늘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은성 선생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로 설교문을 다 번역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이 스크린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게 될 때에 새 교회는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새 목사님을 모실 때는 청빙할 수도 있고 파송할 수도 있습니다. 청빙은 개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목사님을 원합니다 하면서 그 교회가 목사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목사님이 오셔야 돼 하면서 청빙하는 것이 이제 그렇고, 또 어떤 때는 파송을 합니다. 교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위에서 여러분의 교회는 이런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보내는 그런 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감독님께서 목회자를 파송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다 파송을 하면 교회는 그 목사님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침례교회 같은 교회는 청빙을 합니다. 개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청빙을 하고, 연합감리교회처럼 이렇게 전체가 하나인 교회는 위에서 파송을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은 다 교인들은 이제 목사님이 바뀌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때 어떤 목사님이 오실까 대부분 이제 궁금하게 됩니다. 아,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또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하자고 해야지 하면서 이제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촌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시골 교회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여러 번 부임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전도사님이 부임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저는 새 목사님이 오시면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이 목사님에게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 아들이 있나, 그게 이제 저의 관심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 중에 나하고 나이가 똑같으면 굉장히 교회 가면 재미있고 또 목사님 집에 놀러도 갈 수 있습니다. 시골이었으니까 목사님들은 주로 도시에서 이제 많이 오셨는데, 가면 장난감도 신기한 것이 많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 나하고 같은 학년이 있나,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제가 기억으로 한 두어 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 아직도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1학년 때는 김성경, 2학년 때는 옥은호, 이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청빙 조건이 나하고 같은 아들이 있는 이 목사님은 최고의 목사님이었어요. 네. 교회에는 어떤 목사님이 필요할까요? 또 목사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이제 소아시아의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오늘 이 부분은 그 교회들에 있는 목사님들께 쓴 내용입니다. 그 교회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사님들에게 꼭 부탁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장로들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영적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세 가지 다른 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장로, 두 번째는 감독, 세 번째는 목사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어느 부분을 강조할 때 다른 말을 쓰게 됩니다. 장로하면 프레스비테로이 이러는데 기본적인 뜻은 나이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나이가 많다. 우리 장로교회를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하죠. 프레스비테로이, 나이가 많은, 원래가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이 조금 확장되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가 있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경륜이 깊은 그런 분들을 장로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들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원래 네 분이었는데 한 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는 세 분이 그래도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있는 장로님이 세 분이나 있어서 저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이경래 장로님, 우리 박중근 장로님, 조병하 장로님, 그렇죠?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인격적으로 경륜이 풍성한 분들을 이 장로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감독이라고 하는데 감독은 에피스코포스, 스코프 막 쳐다보는 것, 이걸 에피 여러 군데 다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 그 영어로 감독을 overseer라고 합니다. 보기는 보는데 다 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는데 육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 지금 어떤 환경이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그런 것을 살피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overseer, 그래서 감독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잘 살피고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에피스코포스, 감독님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목사 이렇게 불렀는데 목사라고 부를 때는 그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양들, 교인들과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영적인 지도자는 목사인 것입니다. 목자. 그런 어떤 강조점을 다룰 때마다 장로님 또는 감독님 또는 목사님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를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똑같은 직분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이 목사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권면하는 것인데, 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교회는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하시는, 아주 성도를 성도로 만드는데 필요 없는 걸 다 불로 태우시고 핍박을 통해서 다 제거하시고 순전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나 현재가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주셔가지고 참된 믿음, 필요 없는 것을 막 불태우시고 우리가 막 죄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 죄를 벗겨내기 위해서 때로는 아주 때리시기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지도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습니다.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양무리를 먹인다는 뜻이죠. 목사의 가장 우선적인 직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아무리 어려워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직무는 양무리를 먹이는 일입니다. 먹이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시고 같이 아침 식사도 하시면서 1대1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첫 번째도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날 사랑하느냐? 그게 예수님과 제자 사이 가장 기본적인 일인 것입니다. 너와 내가 바른 관계가 되었다면 너의 할 일은 너 양을 먹이는 것이다. 목사의 가장 기본적인 일은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통해서 양무리를 먹이는 일, 이게 목사의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요즘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방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설교,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좀 목사님들이 좀 어렵습니다. 교인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가끔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하시면, 너도 이렇게 해라,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다더라, 이렇게 해라.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거 했다가 또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화를 준비했다가 이거 알고 있지 않을까?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라는 것은 성경 말씀하고 다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말씀인데, 설교 말씀은 설교자의 인격과 삶을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것입니다. 설교자의 인격을 통과하고 설교자의 삶을 통과하고 설교자의 장점 단점 다 통과해서 하나님이 먼저 터치시고 그린 다음에 내신 말씀이 하나님 이 설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고유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열심히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 인격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너 예루살렘에 가서 설교자가 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가 너무 나이도 어리고 자기는 시골교회 아나돗교회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나이도 어리고 목회 경험도 없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많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은데 왜 저를 보내려고 합니까? 저는 여기 안 와도 좋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 입에 내 말을 넣어주겠다. 내가 너 입을 쓰겠다. 내가 너 어린 것을 쓰겠다. 내가 너 부족한 것을 쓰겠다. 내 말을 너의 입에 넣어줄 테니까 너는 가서 선포하기만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어리고 부족하고 시골 출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예상대로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은데 누가 듣느냐면 이스라엘을 넘어서 바벨론이 듣습니다. 바벨론이. 바벨론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느냐 찾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목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자기 인격도 다 드러내고 장점, 약점 다 드러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탁 치신 다음에 꺼내는 그 말씀을 그것을 위해서 1차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양떼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두 번째는 목회를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랬습니다. 양무리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럽니다. 자원함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억지로 하느냐? 당연합니다. 이건 막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아주 감격해서 해야 할 일이지. 막 억지로 목사님, 일요일인데 교회 안 가세요? 막 교회 가야지요? 억지로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또 주위의 목사님들 중에서 담임하시던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다른 목회지로 옮겨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좋은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도시를 옮겨 보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겨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로 가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교회에서 성도들과 관계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나중에 머리가 하얗게 새고 위장병이 생기고 살이 빠지고 아니 목사님이 요즘 왜 저렇게 살이 빠지나 이렇게 근데 머리가 막 하얗게 새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교회에 있을 때 너무 어려운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하게 됩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교회 가고, 그 가는 것이 천걸음 만걸음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 그 모든 상황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안에 필요 없는 것이 너무 많고,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훨씬 나보다 앞서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넘어서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은혜와 공평으로 나를 지키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고 계시다 하면서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거울을 보니까 흰머리가 세 개밖에 없더라고요. 세 개. 그리고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머리 하나도 안 셌어요. 너무 좋은 교회인데 제 아내를 보니까 저보다 많아요. 저보다 많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더니 교회 양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집에 양떼들 때문에 집에 양떼들이 좀 예, 집에 양떼들을 먹이느라고 저렇게 되었다. 그건 이제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 이제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도 어려울 때가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는 원래가 능력이 없어요. 나는 원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능력이고 성령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괴롭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상을 다 베풀어 주시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내가 왕이다 내가 왕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이 목회자가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기도하고 돕는 것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서로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습니다. 더러운 이득이 무엇일까요? 더러운 이득? 그럼 더러운 이득이 있으면 깨끗한 이득도 있을 텐데 더러운 이득으로 일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dishonest gain 또는 shameful gain 그랬습니다. 부정직한 이득, 부끄러운 이득 이런 게 있는데 목회자가 취하는 이득 중에서 부끄러운 이득이 뭔가 이렇게 한자 한자 따지기보다는 이 전체 의미를 생각하면 제대로 파악하면 이런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무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직분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돈을 위해서 목사 일을 한다면 이제 그게 더러운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신학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